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 525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으로 번진 뒤 5일 현재 대부분 진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큰 불길이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잔불이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진화 체제를 계속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의 한 도로 개폐기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하룻밤 사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18곳으로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730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또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지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주 안에 혹은 아마 그보다 더 이전이나 넘어서 타결할 것이라며 매우 기념비적인 것이 발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상호 존중과 동등의 정신, 또 서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막지 않으면 1년 뒤에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마약과 불법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멕시코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멕시코에 1년의 경고 시간을 주고 그래도 마약과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마저 효과가 없을 때는 미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25%는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경을 폐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당장 막지 않으면 이번 주에 남부 국경을 전면 차단하거나 대부분 통행을 막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매를 강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70주년 기념 외무장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의 S-400 미사일 구매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우쇼울루 장관은 또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언 미사일 구매와 관련해 가격과 인도 일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나토 외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터키는 터키의 S-400 구매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양측이 진전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EU 측에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오늘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서한에서 영국은 추가 연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기간은 6월 30일에 끝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영국 정부는 즉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추락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데니스 물렌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는 어제 성명에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고 여객기에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의 잘못된 데이터에 대응해 작동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뮬렌버그 최고 경영자는 또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혹시 너무 짜게 드시진 않았는지요? 건강에 나쁜 식습관이 이 흡연보다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조기 사망의 5분의 1이 나쁜 식습관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미국 서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연구팀이 최근 의학학술지 랜싯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건강을 위해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과 견과류,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설탕이 많이 든 탄산단물이나 너무 짠 음식, 가공식품은 너무 많이들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쁜 식습관은 고혈압과 심장병, 암을 유발하고요. 결국 이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금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인들이 즐기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 염분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멀리하라는 게 과학자들의 조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온지는 영상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함남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6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평양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고 역시 한때 비가 오리라 예상됩니다. 기온은 3도에서 10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4도에서 13도 예상되고요.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도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2도에서 13도 사이 오르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구름 조금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2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청주는 내일 종일 구름 조금 끼는 날씨 보이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 2도, 오후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봄이 됐는데도 마음이 설레지 않고 기쁘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 노래하는 Spring is Her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릅니다.
Once there was a thing called spring when the world was writing verses like yours and mine. All the lads and girls would sing when we sat at little tables and drank May wine. Now April, May, and June are sadly out of tune. Life has stuck a pin in the bone. Spring is here. Why doesn't my heart go dancing? Nobody needs me. feel? Why doesn't the night invite me? Maybe it's because nobody loves me. Spring is here,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주 안에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만간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날짜를 6월 30일까지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각국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을 불러온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사고 조사 예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네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측 단장의 류허 중국 부총리를 접견했는데요. 협상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망이 매우 좋다면서 앞으로 4주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주라는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한 걸 보면은 뭐 더 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양측의 협상이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온 게 없고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와 전망 등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잠정 합의문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ve agreed to far more than we have left to agree to. And in fact, I would say, I think I can say that.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아직 남겨놓은 합의보다 그간 합의해 놓은 게 훨씬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일부는 이미 합의를 끝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협상에서 현재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난제가 뭐냐는 질문에 관세, 지식재산권 탈취, 합의 이행 문제를 꼽았는데요. 진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갈 길이 남아있지만 그리 먼 길이 남은 건 아니라면서 합의의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왔는데요. 이번에 처음 이를 인정했다고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전날 밝혔습니다.
네, 뭐 합의를 이행하게 만들 이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네, 중국은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2025년까지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독자법인 설립 허용은 협상 의제로서는 이번에 처음 부각된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회사가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진전된 태도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 양측의 합의와 함께 양국 정상들의 회담도 함께 거론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까?
네, 당초 류호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요. 아직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이날 발표는 불발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발표를 만류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President Xi. It'll be here. And if we have a deal, then we're going to have a summit. If we don't have a deal,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고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고 합의가 불발되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는 걸로 1년 넘게 이어져 왔던 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걸로 관측되는데요. 정상회담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도인 워싱턴 또는 제3국을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은 리허 부총리,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리허 부총리도 이번 고위급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지난 이틀간 양국의 대표단이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뤘다면서 계속 협상에 박차를 가해서 무역 담판을 조기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간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벌여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의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마라톤에서도 마지막 마일이 가장 길고 힘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 이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했다고요?
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EU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5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서한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메이 총리는 이 서한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이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정부의 합의안을 승인하면 EU를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정부 합의안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 열리는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비상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유럽연합은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조건으로 한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한 것이 뭐 이번에 두 번째죠.
네, 맞습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하지만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되면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지난달 21일에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유는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면 유럽의회 선거 참여를 조건으로 5월 22일까지 연기하고요.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2일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예 6월로 더 멀리 잡았네요.
네, 원래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3월 29일 다시 한번 메이 총리 합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또다시 부결되면서 영국 사회 혼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로 브렉시트 일정이 다가왔는데요. 영국 의회가 3일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겨우 한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12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미루도록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와 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영국 의회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EU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매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아예 장기간 시간을 주는 이른바 유연한 연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이날 익명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투스크 상임의장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EU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할 걸 권유한 걸로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내년 4월 이전에 영국 의회가 이 합의안을 승인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EU가 유연하게 시간을 주면 영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없이 현지의 난국을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방안은 EU 다른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브렉시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정상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네, 이 회원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켜봐야 할 텐데요. EU로서도 이 세계 경제 5위의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걸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EU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영국이 시한에 임박해서 연기 요청을 하고 그때마다 정상들이 모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EU 회원국 안에서 영국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라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이 좀처럼 뭐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브렉시트의 늪에 영국이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후에 무려 3년 가까이 이 브렉시트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백스톱 조항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게 되는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국경 통제와 통관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메이 총리는 이 백스톱의 적용 시한을 한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의 이 조사 예비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달 초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서 탑승자 157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제조업체가 제시한 절차를 반복 수행했지만 승무원들이 기체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다그마잇 모게스 에티오피아 교통장관이 4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기체에 결함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하지만 비행 통제 시스템을 재검토할 걸 제조업체에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기 제조업체는 미국 보잉사인데요. 지난달 사고 직후에 해당 기종인 737 맥스에 새로 장착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MCAS의 오작동 가능성을 항공 전문가들이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네, 비행기 머리가 너무 높이 들리는 걸 막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기수가 높으면 기류에 올라타는 양력을 잃기 때문에 추락하기 쉬운데요. 머리를 낮게 눌러줘서 기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전산 장치입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죠?
네, 지난해 10월인데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이륙 10여 분 만에 자바해에 추락해서 190명 가까이 숨진 사고입니다. 이때도 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불과 5개월 사이에 같은 기종의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각국 항공사들이 737 맥스 운항을 중단했고요. 보잉을 상대로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보잉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가 4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처음으로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뮬렌버그 최고 경영자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발표한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고 여객기에서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잘못된 데이터에 대응해서 작동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보잉으로서는 참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잉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에티오피아 항공 사고 전보다 11%나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이 해당 기종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보잉 737 매출 약 350억 달러 가운데서 맥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737 맥스의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 경제 전반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합니다.
네, 뭐 737 맥스 생산을 만약에 보잉이 중단한다면 뭐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미국 국내 총 생산의 0.6%가 감소될 거라고 마이클 페롤리 JP 모건은행 수석 경제학자가 CNBC에 설명했습니다. 737 맥스 물량은 현재 미국 내 항공기 생산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이 항공 산업을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뮬러 특검이 작성한 수사 요약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 장관과 법무부는 이 특검 보고서와 관련된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피자업체 최고 경영자를 지낸 허먼 케인 씨를 지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통신회사 버라이즌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연방 법무부가 뮬러 특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4일 바 장관에게 또 새로운 요구를 했네요.
네, 이날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특검이 만든 수사 결과 요약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또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 특검 측과 법무부가 주고받았던 전갈들의 내용도 요청했습니다.
네, 이런 요구가 이 최근에 나온 뉴욕타임스 보도하고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특검 수사진의 일부가 이 바 장관이 연방의회에 통보한 편지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 장관이 앞서서 네 쪽짜리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서 특검이 내통 혐의를 찾지 못했고 사법 방해 혐의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로드스타인 부장관이 논의한 끝에 대통령이 사법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편지는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특검 수사진이 이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네, 특검 보고서에는 이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바 장관이 이걸 제대로 의회 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팀이 항목별로 자체 요약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들러 위원장이 이 특검팀이 만들었다는 수사 결과 요약본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바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요약본을 되도록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바 장관이 수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알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약본을 공개해서 미국인들이 스스로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뭐 이번 주에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특검 보고서를 입수하기 위해서 소환장 발부까지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이 바 장관에게 지난 4월 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바 장관은 4월 중순경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위원회가 지난 3일에 표결로 네들러 위원장이 소환증을 발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법사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소환장 발부 승인안에 모두 반대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 공개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편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이 기밀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걸 가리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민주당 쪽 요구에 대해서 바 장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연방 법무부에서 4일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특검 보고서와 관련한 이 바 장관의 조처들을 옹호했습니다. 이 법무부는 이 바 장관이 400쪽에 달하는 특검 보고서에서 기밀 내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 안에 이 연방 대배심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역시 원문 그대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성명은 특검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일단 이 바 장관이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이걸 가능한 한 빨리 연방 의회 쪽에 제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과 협력해 기밀 내용을 적절하게 편집한 뒤에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법무부 고위관리는 AP통신에 하원법사위원회가 요구한 이 특검팀의 수사 요약본에도 기밀 항목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4일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요?
네, 네들러 위원장이 이날 기자들에게 법사위원회가 특검 보고서를 볼 권한이 있다면서 일반에 공개할 내용은 바장관이 아니고 연방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뉴욕타임스가 근거 없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또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민주당한테는 뭘 줘도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최근 자신들이 장악한 이 몇몇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법사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세입위원회는 최근에 이 IRS 국세청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또 사업체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이 백악관에서 직원들 신원조회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자 이 전직 이 백악관 신원조회 담당 관리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신임 이사에 이 기업가 출신인 허먼 케인 씨를 지명할 뜻을 밝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케인 씨를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번 들어보시죠.
I've recommended Herman Cain. He's a very terrific man, a terrific person. He's a friend of mine. I have recommended him highly.
네, 케인 씨를 신임 연준 이사에 추천했다는 겁니다. 이 케인 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연준 이사 일을 잘할 것이라면서 현재 신원조회가 진행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허먼 케이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과거에 한 피자 업체 CEO, 최고 경영자를 지냈고요. 지난 2012년에는 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2012년이라면은 이해 치러진 공화당 경선에서는 뭐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또 승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케이 씨가 당시 공화당 경선에서 이른바 999 세금안으로 초반에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중도에서 경선을 포기했는데요. 이 999 세금안이란 게 이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그리고 판매세율을 모두 9%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케인 씨는 뭐 기업인 출신이라고 했는데 금융권에 몸담은 경력은 없습니까?
아, 아닙니다. 이 케인 씨가 지난 1990년대에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이사와 이사장을 맡은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이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아주 미묘한 그런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씨가 이 케인 씨를 새 연준 이사에 지명하겠다는 것도 이런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케인 씨가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걸 이 못마땅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러면은 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을 뭐 새 연준 이사로 지명하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켄 씨가 지난 2월에 이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디플레이션이라면은 물가가 하락하는 걸 말하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요, 보통 이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케인 씨는 이렇게 경기가 주저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물가보다는 이 경기를 판단하는데 이 근로자 임금을 더 중요한 항목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동안 연준은 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우려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왔는데요.
네, 연준은 이 경기가 과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지난해까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이 미국 경제를 주저앉히려 한다고 비난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임 연준 이사에 케인 씨 같이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명하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케인 씨가 지명된 자리 말고도 또 연준 이사 자리가 한 자리 더 비어 있는 거로 아는데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른 사람 또 지명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밝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논평가이자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 씨를 새 연준 이사에 지명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 무어 씨가 보수파 경제학자인데 역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몇 전문가는 이 무어 씨가 연준 이사직을 수행하기에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어 씨와 함께 케인 씨가 모두 연준 이사가 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과연 인준될 수 있을지도 또 주목거리입니다.
네, 연준 이사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 7명이죠. 그런데 이들은 주기적으로 FOMC, 이 공개 시장위원회에 참석해서 금리 인상 같은 연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이 미국 굴지의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이 이 드디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 알아볼까요?
네, 버라이즌은 3일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일부 지역에서 5G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따로 돈을 내고 이 5G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기기를 가진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5G라면 최신 이동통신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5G에서 G는 제네레이션인데 그러니까 이게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뜻합니다. 관련 학교에 따르면 이 5G를 쓰면은 인터넷 속도가 이 전세인 때인 4G 기술보다 최대 1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네, 뭐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능형 손전화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이동통신기술이 필요한 기기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버라이즌 말고도 또 미국 내 다른 업체들 역시 이 5G 기술 상용화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AT&T하고 T모바일 그리고 스프린트도 곧 이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세 회사들하고 버라이즌이 미국의 바로 이 4대 이동통신 업체들입니다.
네, 이 버라이즌이 5G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뭐 모든 버라이즌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일단 서비스 제공 지역이 한정돼 있고요. 또 이 모토로라사가 만든 이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 이용료도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이런 건데 버라이즌 측은 오는 10월에는 4개 도시에 이 가정용 인터넷 회선에 5G 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말기로는 아직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이 지능형 손전화로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이나 이 한국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많이 쓰는데요. 이 두 단말기는 미국에서 아직 5G 기술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2020년이 돼야 이 5G 전용 단말기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2020년 아직도 뭐 내년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록을 세우려고 버라이즌하고 또 뭐 한국 업체들이 경쟁을 벌였다고요?
네, 원래 버라이즌이 오는 11일에 이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를 일주일 앞당겼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 기록을 다른 나라 업체들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조치였습니다. 근데 또 한국 업체들이 선수를 쳤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같은 이 한국 이동통신 3사가 논의해서 3일 밤 11시에 전격적으로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런데 또 뭐 한국은 원래 이동통신 분야의 강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지난 몇 해 동안 이 5G 기술 개발을 선도했는데요. 과연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제공한 나라로 공식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다고 노래하는 All By Myself 들어보시겠습니다. 에릭 칼맨의 노래입니다.
When I was young, I never needed anyone. And making love was just for fun. Those days are gone. Living alone, I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Telephone, nobody's home.
Sometimes I feel so insecure, and love so distant and obscure remains the cure.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월 4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9년 소련의 서유럽 침공을 막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냉전 붕괴 뒤 최근까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분담금 문제로 나토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나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냉전의 산물, 북대서양 조약기구.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냉전이 시작됐고,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서유럽은 소련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위협에 놓였습니다. 이에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은 소련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1949년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를 출범시켰습니다.
The treaty we are signing here today is evidence of the path they will follow. If there is anything certain today.
나토는 처음 12개 회원국으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터키와 그리스가 1952년에 가입했고 서독이 1955년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1955년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듭니다. 나토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진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무너진 1991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냉전 붕괴와 나토의 확대.
1991년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면서 나토의 성격도 크게 변합니다. 나토는 기존에 냉전을 뒷받침하던 안보체제에서 안정적인 지역 안보 환경 마련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변신하려고 시도했습니다.
For NATO, which holds its annual summit next month in Brussels, more member countries mean a greater ability to advance common goals and meet new challenges.
나토는 이를 위해 먼저 회원국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나토는 1994년부터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접촉해 점차 세력권을 동쪽으로 넓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999년 동유럽 구 소련 동맹국들 가운데 처음으로 헝가리와 체코 그리고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됐습니다. 나토는 이후에도 꾸준하게 회원국을 늘려 현재 29개 나라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의 임무 확대.
냉전이 끝난 뒤 나토는 활동 범위도 점점 넓힙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발칸반도 분쟁에 개입했고 이후 유럽 외 지역으로 임무를 확대했습니다.
Our mission is clear. To demonstrate the seriousness of NATO's purpose. so that the Serbian leaders understand the imperative of reversing course.
나토는 1999년 내전이 진행 중이던 코소보 내 세르비아 민병대를 공습했고 이후 코소보 평화유지군 작전을 통솔했습니다.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평화유지군을 이끈 뒤 2004년에 지휘권을 유럽연합군 측에 넘겼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난 뒤에는 대테러 작전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Bermel District is a key battleground in a new NATO plan for securing Afghanistan 10 years after the US-led invasion.
이런 가운데 나토는 2003년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 안보 지원군 통수권을 UN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나토가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펼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4년엔 이라크에서 훈련 임무 수행에 나서 이라크 안보군 훈련을 도왔습니다. 또 2005년엔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한 수단 다르푸르 평화 유지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
한편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과 나토 사이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분담금 문제를 두고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Talked about the expense, the tremendous expense for the United States and tremendous progress has been made. Everyone's agreed to substantially up their commitment.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나토 회원국들이 그간 안보 비용을 미국에 전가해 왔다면서 각각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4%까지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And that's now changed. The commitment was at 2%. Ultimately, that'll be going up quite a bit higher than that.
나토는 이미 지난 2014년 오는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율을 4%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making good on the pledge we made back in 2014 to invest more in defense.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은 기존 2% 목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3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이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7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 국방비는 GDP 대비 3.5% 수준입니다.
나토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 러시아.
나토는 미국과의 분담금 문제 외에 또 다른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의 위협입니다.
Russian aircraft like these have approached or violated NATO airspace nearly 40 times in the last 8 months, according to the European Leadership Network.
러시아는 냉전 붕괴 이후 나토가 추진하던 동진 정책에 꾸준하게 경계심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자신들 세력권 아래에 있던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접근하자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해 서방 국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기 같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나 우크라이나 같이 자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의 무력을 쓸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야말로 나토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NATO Thursday released satellite images showing Russian forces sitting along the Ukrainian border. The pictures show artillery battalions.
최근 나토가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요인 암살이나 사이버 해킹 등 비군사적인 방법도 동원해 서방 세계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지난해 러시아가 가하는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린다는 브뤼셀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요구와 러시아의 공세에 직면한 나토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 치러진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개표 결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후보가 약 30%를 득표해 16%를 득표한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을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개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1위와 2위를 차지한 젤렌스키 후보와 포로셴코 후보가 오는 4월 21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41살인 젤렌스키 후보는 코미디언, 방송 희극인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국민의 종이라는 연속극에서 대통령 역을 맡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만 현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 당선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은 지난 5년 재임 기간 부패 척결, 크림반도 회수, 그리고 유럽연합 가입 같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후보는 포로셴코 대통령처럼 유럽연합이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신서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크라이나 언론은 둘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러시아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후보는 러시아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4월 21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젤렌스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3위에 오른 율리아 티모셴코 후보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내 뉴스 따라하기 오늘은 창립 70주년을 맞은 나토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선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스피키지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가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앞도 안 보고 걸어갈 때 차가 오거나 하면 조심해 라고 경고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말하자면 핸드폰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인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귀뜸해 주거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heads, 복수로 사용하는 것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Heads up, I'll be coming into work late tomorrow. 미리 말하는데 나 내일 회사 늦게 출근할 거야. Thanks for the heads up. 귀뜸해줘서 고마워. Give me a heads up on when you'll arrive this weekend. 이번 주말 언제 도착할 건지 미리 알려줘. Heads up. Heads up. Heads up. Heads up. 오늘은 heads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포리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gotta take a little time. A little time to think things over. Between the lines, in case I need it when I'm older. Now this
mountain I must climb. Feels like the world upon my shoulder. Through the clouds I see love shine. It keeps me warm as life grows colder.
I know you can show me.